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호주 전역에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서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나혜인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는 1788년 1월 26일 영국의 아서 필립 선장이 이끄는 제1함대 이른바 퍼스트 플릿이 시드니 코브에 도착한 날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날은 호주 사회의 일부에게는 호주가 시작된 날로 기념되는 축하의 날이지만 또 다른 일부에게는 식민 지배가 시작된 침략의 날로 받아들여지며 서로 다른 의미가 교차하는 여전히 논쟁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를 전후로 호주의 정체성과 또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행사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올해의 호주인 발표입니다. 올해는 호주 우주 프로그램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우주 비행사 자격을 획득한 캐서린 베렐 팩 씨가 2026년 올해의 호주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어린 시절 우주 비행사가 되겠다는 단 하나의 꿈을 품었던 베렐 팩 씨. 이제 호주 우주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상징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치매 진단과 예방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헨리 브로다티 교수가 올해의 시니어 호주인으로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륙을 횡단하며 달렸던 울트라 마라토너 네드 브룩만이 올해의 젊은 호주인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원주민 공동체의 고용과 기술 교육 기회를 넓혀온 프랭크 미첼 씨는 지역 영웅상인 로컬 히어로로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선정위원회는 이 네 명을 두고 개인의 성취를 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비전가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우리 한인사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호주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데요. 이 앞으로 이런 노력들이 더 널리 알려지고 이 언젠가는 우리 한인사회에서도 올해의 호주인 수상자가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1월 26일에 보내드리는 오늘 방송 익스플레이너 시간을 통해서는 호주 인구 100년의 변천사를 살펴보겠고요. 친절한 경제에서는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집값이 과연 떨어질지 그 여부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K아트에서는 다음 달입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무대에 오르는 이중 언어 판소리 긴긴밤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로 시작합니다. 김한을 프로듀서입니다.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날짜 변경 여부를 두고 국가가 여전히 분열된 상태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빅토리아주 머레이강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크리스민스 주총리는 정부가 시위 법규에 대한 추가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희 씨가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호주 전역의 도시에서 오늘 시위가 계획된 가운데 1월 26일인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날짜 변경 여부를 두고 국가가 여전히 분열된 상태입니다. 나무주 카오르나 부족 출신 나룬 가족의 제이콥 보엠 씨는 오늘 호주 원주민들이 애도하고 성찰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격렬한 공론화 속에서 보엠 씨는 NITV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날을 휴대전화를 끄고 부족, 고향 땅, 가족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debate that goes on, I find that really, it's really noisy.
보엠 씨는 계속되는 논쟁이 정말 시끄럽게 느껴진다며 지금은 정말 시끄러운 날로 저는 그냥 쉬고 평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1938년 원주민들은 1월 26일을 애도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는 1994년 국가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올해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국민 훈장 수훈자에 949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림픽 단거리 선수 캐시 프리먼을 포함해 10명이 호주 훈장 최고 영예인 A씨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쿠쿠 얄란지족과 비리리 구바족 출신인 프리먼 선수는 2000년 올림픽에서 맨발로 원주민 깃발을 들고 우승 기념 주행을 하며 역사를 썼습니다. 프리먼 선수는 국민훈장 수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It's a nice time to yeah, get present with things I guess I'd achieved and you know considering
프리먼 선수는 제가 이룬 것들을 되돌아보기에 좋은 시기였던 것 같다며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존경받는다는 건 어머니의 말씀대로 정말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2026년 올해의 호주인으로는 호주 우주 프로그램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우주비행사 자격을 획득한 캐서린 베넬팩 씨가 선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치매 진단과 예방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헨리 브로다티 교수가 시니어 올해의 호주인으로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륙을 횡단하며 달렸던 울트라 마라토너 네드 브록만이 올해의 젊은 호주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원주민 공동체의 고용과 기술 교육 기회를 넓혀온 프랭크 미첼 씨는 지역 영웅상인 로컬 히어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티무티 출신 싱어송라이터 쿠차 에드워즈 씨는 오늘이 자신과 다른 호주 원주민들에게 애도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빼앗긴 세대의 일원인 에드워즈 씨는 생후 18개월 때 가족으로부터 강제로 분리된 경험이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에드워즈 씨는 NITV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를 인정하고 미래를 바라보기로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14th of January each year is my mother's birthday and I sit and reflect and I wonder what the world would have been like if I did grow up.
에드워즈 씨는 매년 1월 14일은 어머니 생일이라며 저는 앉아 생각에 잠기고 만약 어머니와 함께 자랐다면 세상이 어땠을지 궁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생존을 기념한다며 언젠가 비원주민 호주인들이 우리가 이 땅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대가로 원주민들이 희생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빅토리아주 머레이강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빅토리아주 북동부에서 통제불능의 산불과 싸우는 소방관들이 투입된 가운데 대피 대상 지역은 맥나마라 크로싱과 스테이시스 브릿지를 포함한 나리엘 벨리로 주민들은 코리옹 방향인 북쪽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이달 초 로슨 산립공원에서 시작돼 와바 원시공원으로 이어진 이 산불은 월화에서 약 27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불리오, 코통, 셸리, 루시베일, 베링가마 등 지역 주민들의 귀환이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크린스민스 주총리는 정부가 시위법규에 대한 추가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표현의 자유와 공공안전 사이의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스 주총리는 시민들이 시위할 권리가 있는 반면 다른 시민들도 위협이나 증오에 직면하지 않고 도시를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향후 몇 주 동안 접근 방식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m not going to announce anything today on Australia Day, but I'm certainly not going to suggest to you all that that's the end of our proposed changes.
민스주 총리는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인 오늘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겠지만 제안된 개정안이 여기서 끝난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며 제 책임은 뉴사우스웨일스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시위 권리, 표현의 자유와 함께 모욕과 증오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생활을 누릴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 그 균형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네아폴리스 군대를 철수할 것을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해당 사건을 검토 중이며 이민 단속 요원들은 언젠가 해당 지역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인 두 명이 주 방위군 병사들에 의해 사망한 이후 시위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병력을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중환자실 간호사 알렉스 프레티가 이민 단속 요원들에게 총격을 받아 사망한 두 번째 민간인으로 확인됐으며 슬픔에 잠긴 동료들은 추모식에 모였습니다.
We're a special breed and we're tough and we care and this is getting to all of us. It's getting to everybody.
추모식에 모인 한 시민은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고 강인하며 배려심도 깊다며 이 일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그가 간호사였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며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남동부주들은 오늘 극심한 더위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애들레이드의 기온은 거의 기록적인 4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애들레이드의 역대 최고 기온은 2019년 12월 46도였습니다. 여름 폭염은 빅토리아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 전역에서 6건의 대규모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멜번 남서쪽 175km 지점의 칼라일강 화재는 토요일 밤 방화선을 뚫고 확산돼 현재 8,500헥타르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 25일 인근 마을 갤리브랜드 주민들은 산불의 확산 속도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The word I've been using is eerie. It happened so quick yesterday. Like, you know, I think from 2 o'clock to
한 주민은 저는 섬뜩하다는 표현을 쓰고 싶다며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불길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갑자기 불이 번지고 어느새 대피구역에 들어서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선 세 건의 살인용이자 줄리안 잉그램을 쫓는 대규모 수색이 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마운트 오프에서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잉그램이 무장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잉그램은 지난 22일 레이크 카젤리고에서 임신한 전 파트너를 포함해 3명을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잉그램은 전과가 있고 11월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된 뒤 보석 상태였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청 앤드류 홀랜드 부국장은 채널9과의 인터뷰에서 용의자가 체포를 피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For the people in the Mount Hope area, we need them to exercise extreme caution. There is an active gunman loose in their area.
홀랜드 부국장은 마운트 오프 지역 주민 여러분께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해당 지역의 활성 총기범이 도주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민 여러분께선 이상한 점이 있으면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용의자와 차량에 대한 특징은 이미 공개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부정청약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를 유심히 살펴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홍 수석은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지명 철회로 통합 인사 기조가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과 인사 실패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와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9센트에 한국원화로는 996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곳에 따라 흐리겠습니다. 19도에서 28도, 멜번, 맑습니다. 17도에서 44도, 캔버라, 대체로 맑고 12도에서 낮 최고 36도, 브리즈번, 흐리고 25도에서 31도, 애들레이드, 맑고 31도에서 42도, 퍼스, 맑고 13도에서 25도, 호바트, 대체로 맑고 13도에서 34도, 다윈, 소나기 내리고 폭풍우 옵니다. 24도에서 낮 최고 32도 예상됩니다. 서울은 내일 맑고 영하 7도에서 영하 2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김하늘이었습니다.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방송 뉴스 후에는 호주와 한국, 전 세계의 사안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데일리 오버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국과 호주를 잇는 엔터테인먼트 소식 전해드리는 K-아트, 그리고 우리 주변의 경제 이슈 점검하는 친절한 경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에서는 호주 인구 구성 변천을 살펴봅니다. 지난 100년 동안 평균적인 호주인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100년 전 평균적인 호주인 24세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0년 만에 38세 여성으로 평균 호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는 1911년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후부터 소득에서 이민에 이르기까지 호주인의 모습이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플레이너 박성일 프로듀서입니다.
SBS Radio.
익스플레이너. 100년 전만 해도 평균적인 호주인, 네, 24세 남성이었지만 오늘날 평균적인 호주인은 38세 여성입니다. 호주 통계청이 1911년부터 인구조사를 실시한 후에 변화된 호주, 그리고 호주인의 모습,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1788년 1월 26일 아서 필립 선장이 이끄는 11척의 영국 함대가 지금의 시드니 코브죠, 포트 잭슨에 처음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난 후에 실시된 호주의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당시 호주 인구는 440만 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수치에는 원주민과 또 토레스 해협 군도민의 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1년 인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호주의 인구는 2,5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기준으로 호주 인구는 2,700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2021년 호주인의 중간 연령은 38세로 나타났는데요. 인구의 50.7%가 여성으로 기록되면서 호주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사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1911년에 24세였던 호주인의 중위 연령은 2021년에 38세로 늘었는데요.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네, 2021년 태즈메니아주의 중위 연령은 42세로 호주의 평균보다 매우 높게 나왔고요. 반면에 노던 테리토리는 33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2023년 6월에 실시된 호주 보건복지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호주에 사는 사람의 약 70%가 호주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네,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79%를 기록한 태즈메니아주였고요. 반면에 빅토리아주는 65%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또한 호주인의 압도적인 다수는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네, 호주 인구의 73%가 현재 주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호주인 중 4명 중에 1명은 지방도시에 살고 있고요. 또 외딴 지역에 사는 사람의 비율은 1.9%를 기록했습니다. 네, 2021년에 실시된 인구조사에 따르면 방 3개짜리 집이 호주인들의 가장 일반적인 주택 형태로 나타났는데요. 호주인의 37%가 방 3개짜리 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서호주주에 사는 분들이라면 방 4개짜리 집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네, 서호주주 주민의 37%가 방 4개짜리 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조사에 따르면 호주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족 구성은 자녀가 있는 부부로 나타났습니다. 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약 30%가 자녀가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었습니다. 호주인 가정의 평균적인 자녀 수는 1.8명으로 조사가 됐고요. 호주인 가정의 58%가 2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네, 호주인의 소득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인데요. 호주인의 세전 주당 소득 중간치는 1,436달러로 1년으로 따져본다면 74,672달러로 계산이 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의 연소득이 2021년 기준으로 75,000달러를 넘어섰다면 여러분은 전체 호주인의 평균 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계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호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라면 급여 평균치는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일하는 풀타임 직원의 세전 주당 소득 중간치는 1,887달러였는데요. 1년으로 환산해보면 98,123달러입니다. 남성 풀타임 직원의 세전 주당 소득 중간치는 1,994달러로 연봉 103,688달러에 해당하고요. 여성 풀타임 직원의 세전 주당 소득 중간치는 1,758달러로 연봉 91,41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또한 호주인의 가장 일반적인 주택 보유 유형은 주택담보대출을 낀 주택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호주인의 약 30%가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주택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경우라면 응답자의 28.5%, 네, 집을 임대해서 살고 있다고 답한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아시다시피 호주는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202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호주에 사는 사람 중에 48%는 부모님 중 한 명이 호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네, 양부모 모두가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은 46%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록,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퀸슬랜드주나 남호주주, 또 태즈메니아주와 노던 테리토리에 살고 있다면 부모님 모두가 호주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 산다면 부모님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이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서호주주의 경우에는 주민의 56%가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해외에서 출생했다고 밝혔고요. 네, 빅토리아주의 경우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는 52.2%, 캔버라는 50.4%, 뉴사우스웨일스주는 50.3%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 태어나지 않은 부모님 세대, 이들은 주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을까요? 네, 호주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출생지는 4%를 기록한 영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와 테리토리별로 이 비율 역시 다시 달라집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경우에는 3%를 기록한 중국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요. 또 빅토리아주와 캔버라의 경우라면 약 4%를 기록한 인도가, 또 퀸즐랜드주는 4%를 기록한 뉴질랜드가, 또한 노던 테리토리는 3%를 기록한 필리핀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익스플레이너, 지난 100년 동안 호주 인구의 구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 100년간 이 호주의 얼굴이 굉장히 큰 변화를 맞았다는 것 다시 한번 실감이 납니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집니다.
우리 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경제 이슈를 모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SBS 오디오 팟캐스트 친절한 경제에서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생활 속 경제 이슈를 친절하고 쉽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이 새해에도 아파트 건설 중인 현장이 눈에 많이 띕니다. 호주 전역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많은 주택 구매 희망자들은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핵심 원칙인 공급 증가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SBS 기사를 보면 호주 곳곳에서 고밀도 아파트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체감되는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친절한 경제에서 함께 짚어봅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장에서는 고밀도 아파트 건설이 늘고 있는데도 정작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정부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향후 5년 동안 입지가 좋은 신규 주택 120만 채를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네.
시드니 서부 도심 지역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을 허용하는 지방의회 결정에 맞서서 일부 젊은 층은 환영하고 회의에 참석해서 고밀도 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또 맞서고 있기도 한데요.
네.
이런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 승인이 지연되거나 또 더 많은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요. 아파트 개발 승인 건수가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네.
네, 호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9월에 아파트 건설 허가 건수가 5,430건으로 2022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방 의회들이 고층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해 이 토지 용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주택 가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어떤 공급이 늘었느냐 이건데요.
네.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래서 기대하는 건 서민이 살 수 있는 적정 가격의 주택이 많이 생기는 것인데 사실 실제로는 시장에 늘어난 건 프리미엄이나 투자형, 고가형 아파트가 대부분인 겁니다.
네.
즉 수요가 있는 사람과 공급되는 상품이 일치하지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량은 많아도 이 종류가 문제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도심 중심부에 들어오는 개발은 토지 가격도 비싸고
네.
개발 비용도 높고 또 투자 수요가 몰리는 구조라서 결과적으로 분양가나 또 임대료가 싸지지 않는 거죠.
네. 아, 이게 좀 뭐 답변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아파트를 더 많이 짓는 것이 이 주택 가격을 낮출 수는 있겠습니까?
네, 이 예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네.
1990년대에 시드니 시의회가 그린스퀘어 재개발 사업을 논의할 당시에 이 사업은 새로운 기차역 건설 또 산업용지였던 지역을 복합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했었는데요.
네.
당시에 주택 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1999년 용도 변경 이후에 그린스퀘어 도시 재개발 지역에는 3층에서 29층에 이르는 179개 아파트 건물이 건설됐습니다.
네.
이는 호주 최대 규모의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였고요.
네. 결국 개발은 활발했지만 가격은 낮아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 재개발 목표 중 하나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인구 구성을 유지하는 데 있었는데요.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재개발 후에 5년에서 10년 동안 그린스퀘어와 또 알렉산드리아, 비컨스필드, 워터루, 제틀랜드, 로즈베리를 포함한 이 주변 지역에서 고소득층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네.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연간 총소득이 5만 달러 이상인 가구의 비율 1991년 15.1%에서 96년에는 21.6%로 증가했고요.
네.
임대료 중간값 또한 불과 1년 만에 주당 25달러씩 올라서 1997년 6월에는 195달러였는데 그 다음에 6월에 220달러가 됐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 시드니 광역권의 임대료는 10달러만 올랐었거든요.
네.
이 중간 임대료는 원래 이 다섯 개 교외 지역보다도 약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는 중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주택 약 330채를 지역사회 주택 공급자가 소유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했고요. 이제 개발업체는 주택 개발의 3%를 공공서민주택으로 할당하거나 이를 위한 재정적인 기여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공공서민주택 254채가 건설됐고요. 500채가 추가로 승인됐습니다.
네, 결국은 아파트 개발이 이 주택가격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네. 이 앞서 언급한 대로 개발 시장이 투자 논리로 돌아간다는 점이 이 아파트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하지 않는다는 점도 또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택을 사는 공간이 아니라 투자하는 상품으로 그렇죠. 다루는 순간 네. 가격 결정이 달라지는 거죠. 이 디벨로퍼, 개발 업체들은 가능한 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선호하고요. 또 투자자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곳을 찾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가형 주택이 많아지는 거고요.
네.
반면에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RMIT 대학교의 도시계획학과 리암 데이비스 강사는 단순히 아파트 건설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살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시드니의 마스코트와 그린스퀘어 또 멜번의 도클랜드처럼 신규 아파트가 많이 건설된 지역도 저렴한 주택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네.
단지 시드니의 포츠포인트처럼 이런 지역보다 집값이 저렴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을 늘리면 자동으로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이러한 단순 모델 현실에서는 딱 들어맞지 않는 셈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아파트 공급이 구성원이 많은 가족 단위 가구에는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겠죠.
그렇습니다. 가족의 경우에 상황이 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네.
데이비스 강사는 많은 주택이 철거되고 타운하우스나 아파트로 재개발되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네.
이는 최소 3개의 침실이 있는 주택을 원하는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네.
개발 업체들이 가족에게 적합한 여러 침실이 있는 아파트를 잘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아파트 건설을 통해 두 개의 침실이 있는 주택 공급은 늘어나고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최소한 상승세가 멈출 수는 있지만 세 개 이상의 침실이 있는 주택 공급은 줄어들게 되면서 네. 상승폭이 커지는 거죠.
네. 큰 아파트 사실 분양이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 정보 사이트 도메인은 작년에 세 개의 침실이 있는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두 개의 침실이 있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더 높았다고 네.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드니의 경우에 3개 침실이 있는 아파트 중간 가격은 이제 3개 침실이 있는 주택보다도 높은 건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이는 아파트가 도심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결국은 반개수가 많은 주택을 허물고 이 투룸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이 특정 지역에 가족 단위 가구는 줄어들고 이 임차인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겠네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구 순환이 심화되고 또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그곳에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네.
데이비스 도시 계획 강사는 호주인들이 어떤 공동체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가족 주택을 장려하기 위해 투룸 아파트 비율을 더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면 의도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건설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결국 해결책으로 항상 나오는 얘기는 공공주택이나 사회주택, 정부주택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국가주택협약의 일환으로 연방, 주민 또 테러토리 정부는 최대 2만 채의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을 장려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향후 5년간 공급될 120만 주택 중 단 1.7%에 불과합니다.
네.
네, 하지만 클레어 오닐 주택부 장관은 정부가 2029년까지 총 5만 5천 채의 새로운 사회주택 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네.
현재 2만 5천 채 이상의 공공서민주택이 계획 또는 건설 중이고 5천 채 이상 완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주택 공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2년 전에 공공서민주택 건설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연방정부의 투자기금 호주주택미래기금 하프 운영에 대한 감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네.
이 하프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건설된 주택은 단 567채입니다.
아, 너무 미미한 숫자입니다. 이 호주는 OECD 기준에서도 이 공공서민주택, 이 사회주택 비중이 상당히 낮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주의 사회주택 비율 4% 정도에 해당합니다.
아.
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사회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네덜란드로 34.1%였고요.
와, 대단하네요.
네, 그 뒤를 네. 오스트레일리아가 23.6%, 덴마크 21.3%, 영국 16.4%, 그리고 핀란드는 10.9%, 한국이 8.9%였고요.
아.
그 뒤로 스위스가 8%로 이었습니다.
네, 호주가 한국보다 낮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턱없이 이렇게 부족한 공공주택 비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공공주택이 적은
그러면 시장 가격을 견제하는 힘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저희 친절한 경제에서 다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도심 재개발이 진행되면 노년층과 저소득층이 도심에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자주 얘기가 됐죠.
그렇습니다. 정말 큰 문제 중 하나인데요. 노년층은 병원이나 대중교통 또 생활시설 접근성이 중요한데 도심이 가격이 비싸지면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고요.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도시 경쟁력 관점에서도 손해일 수밖에 없고요.
네.
2021년 최신 인구 조사에 따르면 시드니 제틀랜드 인구는 2006년 이후에 거의 400%가 증가해서
네.
15년 만에 2614명에서 126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와,
네, 같은 기간 동안 제틀랜드 아파트 가격도 92%가 상승했고요. 2006년 9월에 중간 가격이 49만 9천 달러였는데요.
네.
2021년 9월에는 96만 달러로 올랐다고 부동산 정보 사이트 도메인이 밝혔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공공서민주택의 입주 기준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복잡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접근 방식을 주장하고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서민주택은 연소득 6만 달러 미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소득이 6만 달러 미만인 사람이 거주지를 찾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연소득 8만 달러인 사람은 남은 주택을 놓고 또 고소득자들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네.
만약에 10만 달러 예산의 사람이 자신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한 선택지를 찾지 못하면 또 더 이 예산을 낮춰서 8만 달러 예산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었을 그 저렴한 주택에 눈을 돌리게 될 텐데요.
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공공주택과 사회주택, 저렴한 주택 그리고 민간 부분의 주택 공급을 이 총체적으로 확대하려는 현재 접근 방식이 최선이라고 말하고요. 모든 유형의 주택시장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친절한 경제는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집값이 실제로 내려갈 수 있을지 주택시장의 현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SBS 오디오 팟캐스트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sbs.com.au/korea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haos.
매주 호주와 한국을 잇는 문화예술 공연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살펴보는 K-아트 시간입니다. 한국의 공연 기획자이자 콘텐츠 프로듀서인 이재화 리포터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화 리포터입니다.
네, 저하고는 2026년 새해 들어 첫 방송이 되네요.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K-아트 벌써 100번째 시간인데요. 이렇게 다른 뜻깊은 날에 유아정 PD님과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네요.
아니 벌써 100번째 K-아트 시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로 한국문화예술공연 엔터테인먼트 소식 200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네요. 매주 두 편씩 알려주셨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할 수 있어 저도 기쁘고 설렙니다. 네, 그럼 조금 업된 기분으로 오늘의 K-아트 바로 출발해볼까요?
네. 지난 K-아트 시간을 통해서 1월 31일에 가수 임창정이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하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이죠. 임창정 콘서트 이스트우드 한인타운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이 공연 포스터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월에 조금 특별한 공연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막을 올리는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네.
바로 판소리 공연입니다.
판소리요? 네, 판소리는 호주에서도 수차례 공연된 바 있는데요. 특히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한국의 배일동 명창과 시드니 음대의 교수이자 재즈 드러머 사이먼 바커 교수 등이 협연한 무대, 판소리와 서양의 드럼이 어우러지고 특히 동서양의 음악 언어가 교차했던 무대로 호주 현지인들에게도 큰 인상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아주 특별한 판소리 공연이었습니다. 판소리는 소리꾼의 노래가 북을 치는 고수의 반주와 함께 어우러지는 형식인데요. 베일동 명창의 소리에 사이먼 바커가 드러밍으로 고수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즉흥적인 형식을 띠는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이는 최고 기량의 무대를 선보인 공연이었습니다.
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번에 선보일 공연도 그만큼이나 특별한 판소리입니다. 이중 언어 판소리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이중 언어 판소리요? 그러면 뭐 판소리를 한국어와 영어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판소리 기반 창작단체 입과손 스튜디오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합작으로 창작 가족극 형식의 이중언어 판소리를 프리뷰 쇼잉, 그러니까 완성 전에 창작 단계에서 쇼케이스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네, 이중언어 가족극 판소리. 참 독특하고 특별한데요. 그것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의 합작이라니 막 궁금해집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네, 한국의 출판사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 원작 도서 루리 작가의 긴긴 밤을 판소리로 재창작한 가족극 긴긴 밤이 입과손 스튜디오에 의해 한국어와 영어를 혼용하는 형식으로 재편돼서 호주 관객과 만나게 됩니다.
네.
영어로는 The Longest Night, Bilingual 판소리 Creative Development. 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내건 본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입니다.
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높은 요즘이다 보니 이렇게 한국의 판소리를 영어와 한국어로 호주를 대표하는 또 세계적인 아이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온 가족을 위한 콘텐츠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되는군요. 뿌듯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4년 한국의 예술경영지원센터 서울 아트마켓 저희도 몇 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이 팜스를 계기로 시작되었고 당시 한국을 방문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어린이 가족 창의학습부 책임자인 타마라 해리슨이 판소리 긴긴 밤의 쇼케이스를 관람한 뒤 작품이 지닌 서사 구조와 또 판소리 특유의 발화 방식 그리고 리듬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감각적인 무대 언어에 주목하게 되었고요. 특히 원작 긴긴 밤이 담고 있는 다양성, 연대, 새로운 형태의 가족관계라는 주제가 호주 관객뿐 아니라 더 넓은 국제 무대에서도 충분히 공명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야기와 형식 모두 두 가지 언어로 확장될 가능성을 지닌 작품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약 1년여에 걸친 논의 과정을 거쳐서 판소리 긴긴 밤의 제작팀 입과손 스튜디오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작품 언어와 구조를 함께 재설계하는 국제 공동 제작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입과손 스튜디오는 젊은 소리꾼과 고수가 함께 꾸려가는 판소리 공동 창작 스튜디오이자 작업 공동체로 이름 그대로 소리꾼의 입과 고수의 손을 앞세워서 전통 판소리의 형식과 미학을 유지하면서도 동시대적 감각에 새로운 작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한국의 창작 집단입니다.
저는 입과 손을 아까 빨리 말씀 주셔서 이거 영혼과 했더니 입과 손이었네요. 네네. 한국의 판소리 창작단체와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의 합작이 이렇게 시작이 됐군요. 한어 문화 교류의 한 장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기획 단계에서 한어 양국 제작진이 가장 깊이 탐구한 질문은 글씨를 읽지 못하는 어린이 관객도 이해할 수 있는 바일링걸 무대가 가능한가였는데요.
네.
이에 긴긴밤 연출가 이상숙이 영어를 사용하는 호주 현지 배우들의 발화를 기존 판소리 구조 안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제안했고 자막을 읽지 못하는 관객이 있더라도 자신이 익숙한 언어를 소리와 리듬으로 듣고 장면의 뉘앙스를 따라가면 이야기 전체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이것을 고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영어는 판소리를 설명하거나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고요. 무대 위에서 소리와 함께 작동하는 또 하나의 언어적 요소로 배치되고 관객은 발음과 억양 또 리듬의 대비와 반복을 통해서 언어를 해석하기보다 경험하게 되고
네.
또 자연스럽게 서사로 진입하게 되는 한국어와 영어가 똑같이 작용하게 되는 구조의
네, 그러니까,
작품입니다.
네, 소리로서 그리고 대사로서 말이죠. 정말 흥미롭네요. 바일링구얼 이중언어인 점도 그렇지만 한국의 어린이 문학 도서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긴긴 밤은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흰 바위 코뿔소 노든과 한 알에서 태어난 아기 펭귄 치쿠가 서로의 존재를 의지하면서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네.
제21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고요.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은 문학동네 출판사가 우수 아동 청소년 도서 발굴을 위해서 주최하는 상입니다. 긴긴 밤은 문학성과 주제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2021년에 대상작으로 뽑혔습니다. 삶과 연대, 그리고 고통과 희망 같은 보편적인 감정과 또 철학적 질문을 잘 담아낸 작품입니다. 루리 작가가 글과 그림을 모두 작업했고요.
네.
미술 이론을 공부해서 그림책 아동문학 분야에서 활동해온 작가인데요. 긴긴 밤 외에도 그들은 결국 브레멘에 가지 못했다 등의 작품으로 그림책 분야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네. 걸출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그린 이야기라고 했어요. 왠지 호주와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니 참 흥미로운 창작 과정인데요. 한 권의 책이 두 가지 언어의 판소리라는 장르의 공연으로 무대에 오르는 과정. 자, 그런데 그 과정의 일부를 관객과 공유하는 시간이라고요? 네, 이 공연은 언제 진행이 됩니까?
네, 2월 13일과 14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Center for Creativity에서 총 4회의 과정 공연, 쇼케이스 공연, Creative Development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예술가들이 리허설실에서 협업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공개가 되는데요. 네. 김김밤 측은 오스트레일리아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후원으로 진행하는 이번 쇼케이스 공연을 통해서 현지 관객 반응과 이해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또 가장 한국적인 판소리의 미학을 지키면서도 국제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유통 가능한 창작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완성된 무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창작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 함께 판소리를 만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되겠는데요. 어떤 분위기일지 무척 기대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K-아트 두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네, 오늘 K-아트 두 번째 소식은 K-POP 댄스 소식입니다.
네, 묵직한 판소리에서 분위기가 반전되는데요. 네, 지난주엔 K-POP 댄스 시상식 소식 전해주셨는데 이번 주는 또 어떤 소식인가요?
네, 매해 호주에서 벌어지는 아주 뜨거운 댄스 경연대회가 있죠. K-POP 커버 댄스 페스티벌인데요. 네. 오는 3월에 못지않게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K-POP 앤 댄스 경연대회 소식이 들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 K-POP 커버 댄스 페스티벌 정말 뜨겁죠. 해를 거듭할수록 그 열기 더해지고 있습니다. 3월이면 지난해 8월에 열린 K-POP 커버 댄스 페스티벌 이후 반년 만에 다시 찾아오는 대회인데요. 이 K-POP 댄스 러버가 정말 정말 많은 시드니에서 또 한 번 세계 경쟁에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열리나요? 어떤 대회인가요?
네, 2026년 3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거쳐서 시드니 코리안 페스티벌이 달링 하버 텀발롱 파크에서 개최된다는 소식. 피디님도 소식은 접하신 적 있죠?
그럼요. 네, 2026 시드니 코리안 페스티벌 올해도 호환 문화예술재단 주최로 다양한 공연, 패션쇼, 또 한국 음식을 파는 야시장 등이 아주 성대히 펼쳐질 예정인데요. 이 코리안 페스티벌에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 K-POP 댄스 경연인데 바로 그 경연대회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K-POP 팬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서 자신의 재능을 선보일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인데요. 네. 매년 아주 높은 관심을 받아왔고 올해도 그럴 것입니다. K-POP 아이돌 안무를 중심으로 한 커버 댄스 경연이고요. 개인과 팀 모두 참여할 수 있는데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팀, 퍼포먼스 팀은 퍼포먼스 영상과 또 간단한 참가 정보를 접수하면 됩니다. 올해 대회의 이름은 K-World Pop and Dance Contest입니다.
네, K-World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 월드가 새로이 수식어로 나타났네요. K-World Pop and Dance Contest. 네, K-POP의 위상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목받는 경연이 있는데요.
네?
K-Talent Contest입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K-Culture 전반에 걸친 재능, 재주꾼을 선발하는 것인데요. K-POP, 한국어 노래, 보컬, 랩, 퍼포먼스나 전통에 기반한 퍼포먼스, 댄스와 또 이 모든 것이 연기와 함께 혼합된 장르 등 K-컬처의 바탕을 두고 있다면 그 어떤 장르와 형태도 무방한 경연대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순수 기악이나 마술 아니면 비케이팝 컨텐츠, K-POP이 아닌 것들은 잘 안 뽑히는 편이라고 하니까요. 이번에 지원해 보실 분들이 있다면 이 점 유념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귀띔 주신 김에 응모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개인과 팀 모두 참여할 수 있고요.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팀은 퍼포먼스 영상과 간단한 참가 정보를 이메일로 2월 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영상 심사를 거쳐서 최종 무대 출연자가 선정이 되고요. 꼭 탤런트인지 월드인지를 구분해서 접수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과 팀은 2월 22일까지 접수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올 대회도 푸짐한 상품과 또 상금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어떤 스타가 탄생하게 될지 벌써 시즈니 코리안 페스티벌 기다려집니다. 네, 오늘도 풍성한 소식들 전해주셨는데요. 이번 주 K-아트 첫 번째 소식으로는 오는 2월 13일과 14일에 한국의 판소리 창작단체 입과손 스튜디오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가 합작으로 무대에 올리는 창작 가족극 이중언어 판소리 긴긴 밤을 프리뷰 쇼잉 창작 개발 쇼케이스로 공연한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네, 두 번째 소식으로는 오는 3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시드니 달링하버 텀발롱 파크에서 개최되는 2026 시드니 코리안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열리는 K-월드 팝 앤 댄스 콘테스트 그리고 K-탤런트 콘테스트의 참가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재화 리포터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K-아트 100번째 시간 함께해서 정말 즐겁고 의미도 깊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더욱 알차고 새로운 소식들과 함께 101번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SBS 한국어 프로그램 K-아트까지 함께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 주세요.